할텐 서울 보건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설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물질 만능주의가 퍼져나갔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기도 했죠. 또 여러 가지 우상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혼합된 예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당시 반대쪽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백성들도 역시 죄로 얼룩져 있기는 했지만 그나마 우시아 왕과 그 다음 왕권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요담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열왕기하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행하였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하기는 행했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절 35절을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왕이 정직히는 행했지만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담 왕 이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왕들이 바뀌어가던 모든 시절을 보낸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50여 년 정도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된 선지서 중 가장 긴 선지서이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고 합니다. 왕궁을 드나들기도 하며 왕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당시 국제 정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왕과 애굽을 의지하려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하자면 고급 양복을 입고 시계 차고 깔끔한 모습으로 대통령께 말씀을 올리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0장에서 애굽과 구스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수치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2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일이 아닌 3년을 주의 말씀대로 발가벗은 부끄러운 모습도 마다 않고 말씀을 전한 이사야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신의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왕과 직접 대면하며 말씀을 전하는 엘리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죠.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 외에도 바벨론, 모압, 두로 등 이방 나라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구원의 메시지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구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받은 상황을 볼 수 있는 6장을 보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Let's read the Bible.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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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선 있는 곳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제자도 일곱 번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우리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요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냐, 아까 25절 이해한데요. 재미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씩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 된 것을 해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 된 것을 해치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함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 혹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행동이요, 사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소원하는 바를 내용으로 풍성히 할 것과 그 일에 거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아주 많이 그 표현하고 들먹이는 것 중에 하나 그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을 뭐 약호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경쟁적이 되는 건 좋습니다. 자기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경쟁은 내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는 효과를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똑똑하다든가 잘났다는 쪽을 극도로 경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다 개인적인 성격적인 요구가 아니고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끝장을 보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나면 로마서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는 건 터무니없는 일 혹은 못된 것으로 외래 뒤집어 씌우려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악당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고 내가 악당이 돼도 좋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 일은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목사를 불러오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아는 목사를 불러다가 미국 구경시키고 또 그 목사가 담례로 이 목사를 또 한국에 또 데려오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식의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와서 그런 걸 하는 분들은 실력 없이 하면 약장수만큼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듣다가 성질이 난 거예요. 하루 참고 이틀 참고 그런 부흥회는 또 오래 한대요. 이상하게. 그 드디어 집사 하나가 못 참게 된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아주 저는 당황스러운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면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지지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하고 싶은 말 못한 건 내가 하고 내가 콱 혼자 지옥까지 그 마음이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표현한 거는 내가 십자가를 졌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분명히 한 게 하나 있어요. 악역을 맡지 마세요. 개런티를 조금 받아도 좋은 쪽 엑스트라를 하는 한이 있어도 악역의 주인공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거 기억할 만한 말이에요. 화가 난 것, 화가 나는 것을 참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화가 났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화를 낸 것으로 그쳐야 돼요. 그걸 무슨 열매를 맺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의미심장이에요. 화를 삭히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화를 낸 것이 정당하고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당한 보상을 받는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화난 것을 생각해서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왜 여기 도적질이 나오는지 아세요? 도적질이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를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자기가 할 자기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화내는 것, 도적질.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은 마치 뭐 같으냐면요, 남의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이 마실 물에 침대 타놓는 것 같은 거라고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 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제자 훈련이랄 때 전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첫째가는 책임이지만 그것이 행동과 형태로 직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생활과 자세와 성품 속에 녹아나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가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결론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상대방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지 말 것, 경멸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 그렇죠? 상대방에게 악하게 굴지 말 것. 어느 만큼 용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한테 못되게 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만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제자가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책임을 감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바로 옆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예요. 주의 뜻이 뭐였죠? 우리 여태껏 제자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에 가야 하되 함께 가는 싸움이었단 말이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제자도, 제자상, 제자 훈련의 어떤 기준들, 원리들이 이런 걸로 녹아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이런 북받치는 감사, 환희, 희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복종이라는 원리로 성령 충만의 표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복종도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예전에 본 바와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다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함께 가는 싸움. 함께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과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일 겁니다. 상대방을 대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그 행동 원리가 뭐냐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은 복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푸는 셈입니다. 상대방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면 의견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 나오죠. 셋이 가면 셋이 나오고 넷이 가면 넷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둘이 갈 때 의견이 서로 50% 50% 합의해서 맞춰가면 50% 만족이 있는 반면에 50% 불만이 있는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래서 둘이 갈 수 있는 거죠. 혼자 가면 100%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 되니까. 둘이 가면, 둘이 가기 위해서는 50%씩 밖에는 만족할 수가 없고, 50%씩 만족한다는 것은 50%의 불만족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철든 거죠. 셋이 가면 30%만 만족하면 되고 70%쯤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간다는 것은 그런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함께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10%쯤 괜찮으면 돼요. 그 10%가 뭐냐면 중요한 원칙, 가장 중요한 목표만 일치하면 나머지는 감수를 해야만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까지 나 혼자 가는 문제도 어려운데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웃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 포함된 우리 신앙상에 어쨌든 함께 가야 하는 어느 특정한 시대와 환경에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는 동안 예를 들면 가족, 또 혈육 모두, 뭐 가문, 동창, 이웃,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닌 여러분 주변에 함께 가야 하는 어떤 짐들이 있다고요.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 아주 중요한 원칙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양보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얼마나 잘 양보해서 상대방을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항복시키고 동참시키느냐가 제자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께 가는 싸움에서 상대방이 함께 갈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대원칙, 근거가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주의 사랑의 관점에서만 따지고 거기에만, 그것에서 충돌하지 않으면 나머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않고 일단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버릇을 들여야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듯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고 당하고 죽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역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혼동함이 없어야겠고, 그런 의미에서 훈련은, 우리의 훈련은 바로 이런 식의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그 존재 가치를 세상적인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었었을 때 아무도 그가 대사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몰랐고, 또 모세가 그런 위대한 구국 영웅이 될 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쓸 때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전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그 원리가 녹아나와 있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라는 차원에서 인간 존재를 평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제자도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적 사명을 가지는 것인데, 그 전도적 사명이 전도라는 행위적 사건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주며 또 찾아가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성품과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는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 삶의 원리, 방법, 이런 성품적인 것, 삶의 자세, 가치관, 그리고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현실적인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바로 전도적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거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내가 보기에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 우린 섣부른 심판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기다립니다. 함께 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부르시며 우리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룩과 의와 영광으로 쓸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느냐 할 때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 하나가 아닙니다. 달리기를 해서 선착순을 하여 등수 내에 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늘에 있는 자들, 죽음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성령을 쫓는 생활입니다. 근데 성령을 쫓는 게 아까 뭐였죠? 에베소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함께 가기 위하여 심판권을 포기하고 함께 가기 위하여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감추고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하여 내 권리와 내 기쁨을 희생하고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것을 짐으로 지되 그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짐을 져야 하는 이 싸움에 감수하고 희생해야 되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을 압니다. 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능력적이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성품적이고 그 성품이 다 상대방,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함께 가는 싸움을 위한 기다림이요, 겸손이요, 온유라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 된 자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그 표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식으로 소개된 것을 우리는 보고, 특별히 43절 이하에 5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온 바와 같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먼저 하셨죠.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사랑하사 그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를 바로 이렇게 펼쳐내지 않고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하나의 표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짓을 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에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얻은 은혜들을 나타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과 교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건 윤리도덕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자도입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래서 얻은 구원과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모든 일들이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요구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용서하며 기다리며 희생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는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감추며 양보하며 희생하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일하시는 구원사역과 베푸시는 사랑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법, 희생하는 법, 이것이 큰 제자 훈련입니다. 함께 가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면 3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된 뿔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성이고 그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 사이에 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믿음 그러면 다 되는 것 같고 사랑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서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그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훈련하고 쌓아서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자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겠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하도록 계획되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 하나에 대한 어떤 그 선명함, 단호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풍성함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선명도의 문제가 있기보다 단호함의 문제이기보다 풍성함의 문제라고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커진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이런 여기서 얘기한 거기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이 그 안에 부여해진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께 가는 싸움에서 제일 그 어려운 것, 제자 도를 지키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타적일 정도로 유일함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단호하고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 신앙이 커지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누구는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권태로웠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위기에서 만나고 누구는 성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의 신앙의 발전도 평화기에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기에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 다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평화시기에 얻는 게 있고 그것도 또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한 기도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아래에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그랬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죠.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맡은 일이 뭔가라는 겁니다. 내가 옳았느냐, 내가 얼마나 굉장하냐가 아니라 싸움, 이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이 어디냐의 뜻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대단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데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해놨으니까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핵심은 뭐였죠? 마음이 쉼을 얻는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짐을 보고. 예수님이 진 짐은 십자가의 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했던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짐이 쉬웠다 그럽니다. 그 짐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쉽죠? 마음으로 억울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의 책임입니다. 그 짐을 짐으로써 열매를 보시는 구원의 사역의 짐입니다. 기꺼이 지신 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지는 짐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죄하는지 나를 보고 배우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헛된 세상에서의 보상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조심히 다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모두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뭐죠? 제가 보기엔 지지고 볶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형제 중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병문안 한번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도와준 것 주님께 한 것이랍니다. 주님께 한 것.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배우고 가진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의 귀중함을 알고 그 일에 충성되고 세상적 가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예,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신앙 생활이요, 모습이요, 훌륭한 길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분별과 안목과 지혜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끈질기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이 분별을 통하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권리와 기쁨을 얼마나 많이 양보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책임 있게 직면하셔서 배우시고 싸우셔서 풍성한 신앙의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제자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귀한 신분과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와 깨우침과 인내와 충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그 실천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매일매일 펼쳐내게 하사 마침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지되 기쁨으로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 많은 깨우침과 분별이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신자답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 앞에 서는 날 함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곁에 두면 하트앤 서울 복음 방송은 더 나은 방송과 더 많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편집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주 3시간의 시간을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초 편집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알래스카에서 노숙자와 알래스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앵커리지 열방교회 권성애 사모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기뻐하라. 알래스카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해야 했기에 주셨던 직장이었어요. 1년 정도 후부터는 알래스카 주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게 하시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저희 성도님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그 일을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주중에는 주정부 사무실에서 저희 성도님들을 만나며 사역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방교회의 다민족 선교 사역은 점점 확장되었고, 그런 가운데 2010년 저희 가정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고, 그 이후 차츰차츰 알래스카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개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겨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직장 일을 그만두고 사역에 전념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직장 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정해주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직장 동료들은 왜 그만두냐고, 이렇게 좋은 베네핏을 주는 직장 일을 왜 포기하냐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직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 12월 중순으로 일을 그만두고 저는 아쉬울 겨를도 없이 사역에 풀타임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2015년 사역 계획을 짜면서 가장 먼저 원주민 병원 사역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늘상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 중에 원주민 병원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 기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원주민 병원 사역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름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해볼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했었고, 직장에서조차도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니 나름 사역의 연장선 속에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사역의 최전선에 뛰어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모르게 들뜨기까지 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열정을 좋아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사역하라고 일도 그만두라고 하셨던 거겠지. 저는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했어요. 그렇게 2주가 흘러서 2015년 1월이 되었습니다. 1월 첫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처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했다 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원주민 병원 사역에 대한 오케이 사인을 확실히 받고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이고 성애야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기특하다 기특해. 그래 병원 사역 잘 해봐.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역이다 라는 응답을 하실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설명을 해가며 병원 사역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성애야, 나는 너가 사역을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보다 성애야, 너가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병원 사역도 하겠다고 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더 사랑할게요. 제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에 임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 하나님인지 사역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선교사로서의 일인지 하나님은 먼저 그 우선순위를 철저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애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야. 그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가 먼저여야 하는 거야. 선교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단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없이 많은 사역. 그러나 그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구나. 네,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는데 그리고 나니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무엇을 좋아하시지?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지? 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원주민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하시는데 네 하나님 제가 병원 사역 할게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할게요.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병원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병원 사역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제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병원 사역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무엇을 갈구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사역이 확장되다 보니 육신적으로 힘든 때도 참 많았어요.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업앤다운을 반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사역을 해나가게 하셨어요. 그 중에 저에게 큰 위로와 저 나름의 영적인 온도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치인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쁜 사역을 해나갈 때였어요.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아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영혼 육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였어서 그런지 그날의 할 일들을 생각하며 무의식 중에 한숨 비슷한 주여를 내뱉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애야 기쁘니 하시는 겁니다. 순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쁘다 하면 거짓말이고 기쁘지 않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잠깐을 망설이다가 하나님 기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제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성애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뻐해라 라는 말씀 속에 성애야 나는 너가 기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역 다 스탑해도 돼. 나는 너가 기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역보다 너가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과 그 위로가 저의 지친 마음을 얼마나 깊게 만져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저에게 기쁨이 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과 가정 안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쉼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영적인 온도계가 제 영혼 육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과 힘과 에너지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역임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